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7장 말씀을 다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오는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사건에 관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주일 설교로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최후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다시 보지 않겠고요. 혹시 그때 내용 다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난 설교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가서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다 떼시고요. 이어서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일곱 인을 떼실 때와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가 닮아 있어요, 다.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말세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는 것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면에서 말세의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만은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것에도 분명한 내용이 있고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현실들,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의 내용 자체는 심판의 현실만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 마지막 구원의 현실도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심판과도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이 말세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 연단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사역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일곱 나팔에서도 그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은 순서적인 선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 말세, 즉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각각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순서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다른 면과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겉으로만 보면 일곱인을 떼시는 사건하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사건이 굉장히 닮아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각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곱인에서 일곱 나팔로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나아갈수록 그 말세의 심판의 현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참 그 재미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앞부분에 어떤 현실에 대해서 천국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또 중간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그 현실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도 갈수록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의 현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더 두렵고 중한 현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 일곱 나팔에서 더 보여져요. 일곱 인을 떼신 것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일곱 나팔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볼 것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일곱 나팔이 뭘 의미하는지를 연결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무엇부터 우리가 볼 거냐 하면 나팔이 부러지는 것. 그 나팔이 부러지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일곱인을 떼시는 것은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말씀이 안팎으로 다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씩 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제 말세의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셨는데요. 나팔이 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나팔이 부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면 구약 현실과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푸는 원리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풀어져야 되죠?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일곱 나팔도 이것을 풀어주는 그 구약의 현실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구약과 연결해서 이 나팔이 부러지는 현실에 대해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도 나팔이 부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나팔이 부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나팔이 부러지는 의미가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팔이 부러지는 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될까? 나팔은 언제 불려졌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생각나시죠?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때의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큰 나팔 소리,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고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강림하심하고 연결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하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나팔을 불어 불러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나세요? 그 나팔절 때 보면 나팔절에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속죄일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나팔절 때에도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 모으신 백성들을 또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진행하게 하실 때 또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접고 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실 때, 진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접고 장막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나팔을 불게 하셨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을 하게 하실 때에도 나팔을 불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런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때에,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게 하실 때에, 대적을 치는 전쟁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기를 원할 때에 다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경고로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할 때나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게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 후에 승리가 선포될 때에도 그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꽤 많죠. 이렇게 나팔이 불어지는 현실들이. 이것을 좀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 그 다음에 진행하게 하실 때,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 그리고 심판의 경고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때에도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가보면은요, 예레미야서는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도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1절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1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유다를 향한 심판이 선포되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히 슬퍼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7절에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이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엘서에 가면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요엘서가 이제 경고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에도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서 등 많은 선지서들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마치는데요. 말라기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로 나팔이 부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기억나세요? 나팔을 의미하는 현실들? 예.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진행하게 하실 때, 또 대적을 만나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도 나팔을 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나팔을 불게 하셨고, 승리의 나팔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할 때에도 나팔이 불려지고 경고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나팔의 현실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들이 가르치던 현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현실과 가장 먼저 뭐하고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나팔의 현실들이 다 성취되고 또 성취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강림하심, 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게 오셨고 예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현실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나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맨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이제 시작되어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미 이 나팔이 가리키던 현실들이 다 성취가 됐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림하심 또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대적을 다 물리치셨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예수님 때에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초림 때에 이미 이 나팔이 부는 현실이 다 성취가 되었지만 재림 때에 그 모든 성취된 영적인 현실이 또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그때의 마지막 나팔이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어 최후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자기 백성들은 다 불러 모아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사단과 모든 죄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요. 자기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겁니다. 최후 심판과 구원의 날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까지 그 최후 심판의 날을 경고하기 위해 지금 이 말세의 교회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지금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들이에요. 초림 때 성취하셨고 재림 때 완성될 그 마지막 날의 현실들 구약의 모든 현실이 가르쳤던 그것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성취하신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현실을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 모든 사역을 이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일곱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퍼부어지고요. 그때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나팔이 부는 현실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는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 사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팔이 천사가 부는 걸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보겠지만 교회가 복음의 나팔을 불며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내리시며 자기 백성들은 다 찾고 불러 모으시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마지막 날의 현실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이 나팔과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나팔이 부는 것을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현실을 가장 뚜렷하게 구약이 가르쳤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나팔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팔을 통해 대적을 치게 하시고 나팔을 통해 승리를 이루시는 그 나팔이 가르쳤던 모든 현실들이 다 이곳에 다 들어가서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초림 때, 재림 때 다 완성되어 드러났지만 어떤 사건일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여리고성 사건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일곱 나팔이 부는 마지막 날의 현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았던 나팔이 가리키는 현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서에 가면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진멸전쟁을 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진멸전쟁, 남녀노소 가축을 가리지 않고 다 진멸하는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과 같았다는 거죠. 말세에 지금 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여리고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심판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이 말세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과 닮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느냐? 나팔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 뭐 6장 말씀을 다 보면 좋겠지만 2절에서 5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 언약궤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였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과 함께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나팔을 불며 심판을 경고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살펴본 나팔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증거하게 하셨고요. 언약궤와 함께 강림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진행하게 하신 거죠. 6일 동안 다 모으셔서 여리고성을 돌도록 진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준비하셨고요.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나팔을 불어서 심판이 집행되고 진멸전쟁을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며 나팔이 부러지다가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번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크게 불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의 최후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며 나팔을 분 것은 구약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증거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7일째에 7번을 돌게 하신 것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예수님이 오신 이 말세에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게 하신 이 사건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7일째가 바로 이 교회 시대와 같고요. 그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들을 불듯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일곱 바퀴를 돌며 일곱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에 여리고성의 최후 심판이 임해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이 세상의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이 일곱 나팔의 현실이 여리고성의 사건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세에도 교회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팔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도 같은 재앙들이 내리며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누가 나팔을 불게 하셨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하셨고요. 이 계시록에서는 누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나오죠? 천사들이 이 말세에 일곱 나팔을 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 시대에서 이 땅에서는 누가 나팔을 불며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 나팔로 들려 불 나팔의 불 부러짐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되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 끝에 교회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시고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계속해서 10장 11장으로 가면은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연결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나팔을 부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의 사명이에요. 끝까지 신실하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것으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 때 예수님의 임재하심, 심판과 구원의 사역, 심판의 경고, 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 승리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대적을 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주신 선지자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이고요. 파수꾼의 사명이라 구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계속해서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가면은요,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이 선지자의 사명, 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의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냐 하면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선지자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 백성들의 심판의 죄를 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선지자들에게도 물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나팔을 부는 사명을 선지자들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선지자들이 누구인가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올바른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뤄가신다고 하셨고요. 복음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심판날에 그 책임을 교회에도 물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 이 선지자의 사명, 참 나팔을 부는 사명, 누가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주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현실을 마치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 직분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그 나팔을 불며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말세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말세에 나팔을 불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며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말세의 재앙과도 같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사실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올바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복음 사역을 이뤄가시고 구원의 심판과 사역을 이뤄가실 때에 이 세상에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참교회가 전하는 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고요. 모든 성도들은 천국으로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말세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음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다시 보세요. 여리고성의 죄인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분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경고를 받았죠. 6일 동안도 받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이나 나팔을 불며 돌면서 분명히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기생 라합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나팔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아 다 여리고성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분명한 나팔 소리가 되어 들려질 때에 그 안에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첫 번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은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전할 때에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와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결국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 예수님이 하시듯 올바른 복음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이 세상만 붙들고 바라보게며 살아가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 어려운 것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만이 오로지 구원자이심을 전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가르치는 분명한 나팔을 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도 여러분, 이 교회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돼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친지들, 이웃들에게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님의 나팔 소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팔 소리가 알려주고 있는 그 복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나팔 소리가 증거하던 바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고 또 예수님 재림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 올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심판과 구원 사역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복음 말씀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으로 복음의 사명,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일에 9시 50분에 또 우리 주일 예배, 또 예배 전 찬송으로 함께 모여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